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 여러분이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래야 되지만 그건 말이 안 맞으니까 주일날마다 비가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에어컨을 안 갖고 있으니까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가서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예전에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면 너무 좀 몰상식하게 굴어서 그 속으로 거부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안 참석했다면 이번에 많이 후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월말은 피하고 또 피크타임도 피하겠습니다. 월말이라서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있고 또 피크타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참이 아니면 휴가를 그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우셨다고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핑계인 줄로 알고 있지요. 가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땡땡이가 가능한 것이 한국 사회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삥삥 돌았지만 유쾌했고 만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이 서울이 제일 더웠다는 사실도 우린 돌아와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얘기가 무슨 뜻이냐? 앞으로는 담임 목사가 뭘 하자 그러면 저 가타부타 말 마시고 따라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속담이 맞는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12절에서 20절까지를 그 본문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59절까지나 계속됩니다. 상당히 긴 부분을 이제 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원하시는 내용들을 선언하시고 설명하시고 또 논쟁도 벌이시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2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이 2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사건이 갖는 의미를 상세히 다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의 그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벌을 주라고 하면 그가 와서 선언하신 사랑이라는 문제에 저촉이 되고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 문제가 저촉이 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저들의 욕심은 어느 쪽으로도 피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저들이 요구한 대로 드디어 범법자가 되어서 혹은 스스로의 말에 모순을 드러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지되기를 바래서 이 사건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오히려 저들의 실수와 마강만 드러낸 채 패퇴하고 맙니다. 그래놓고 12절에 있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첫 말씀으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르치셔서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또 그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요한복음 이 8장에 이런 말씀들을 열거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생각해 하시는 깊은 의도까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빛이다 어둠이다 하는 것은 그 성경이 그 단어들을 도입할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일반 상식적 개념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다 혹은 어둡다 하는 것은 어두우면 분별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빛이 있어야 분별합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벽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진창이고 어디가 마른 땅인지 구별하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우면 그걸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고 어디는 누울 곳이 아니고 어디는 갈 곳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빛이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며 자신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어두움에 있다는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들을 이제 우리가 획득하고 취득하고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길을 발견하고 할 도리를 알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 자체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신앙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걸리는 올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벌써 몇 주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은 그것이 어떤 진리를 깨우치는 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해답을 내리지 어떤 방법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입장을 혹은 봉착한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해야 된다는 이 개념입니다. 대신할 자, 구세주, 제3자의 도움을 줄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론 내려지는 것은 언제나 좌절이요, 끝장이요, 항복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이 밝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 아, 이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기독교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구나, 어찌하란 말인가,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 뭐 요즘 기가 막힐 웅덩이를 우리가 별로 못 봤으니까 제가 기가 막힌 웅덩이를 하나 설명을 드리죠.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그 닥터 존스의 파트너인 여인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려가다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린 그 속에 있다 구출을 받았다고요. 영화도 잘만 쓰면 참으로 복음에 복된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쓸모없는데 쓰면 아주 좋은 영화도 쓸데없어지고 그러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 살고 있는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어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신자들이 별로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한 일은 천국이 있다는 빛을 비춰준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선 어두움 속에 살면서도 전혀 불편을 안 느끼고 단지 하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죽으면 갈 곳이 있고 거기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조명을 쫙 비추고 계셔서 언제나 아무리 고달파도 쫙 고개만 돌리면 저기 천국이 있는 그래서 괜찮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꼭 기억해야 되고 꼭 반성해야 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톤을 낮추고 음산하고 겁나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겁주는 곡은 포르테시모로 하지 않고 피아니시모로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부터 한 옥타브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 중에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 먹는데 그것이 모순된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생활 방법입니다. 먼저 이런 예를 들어보죠. 법이라는 예를 들어봅시다. 법, 그러면 법이라는 걸 만든 취지는 단 하나입니다. 공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피해를 서로 막고 모두를 공존시켜서 공평한 기회와 공평한 혜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이 지상 국가 중에서 법이 가장 잘 시행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말 법치 국가입니다. 그 나라는 민족성이라는 것은 묶을, 민족성이라는 것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잡종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는 법이라는 것으로 서로를 묶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이 잘 시행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훨씬 미국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6.25 때 받아먹은 초콜릿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막연한 그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인할 건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미국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이 정당하게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미국에 대하여 우리가 턱없이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미국의 집권층과 만날 기회가 없이 밑바닥 인생들과 부딪히고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서 만나는 미국 사람들은 서민 중에 서민과 만납니다. 중류 이하의 사람과 만나고 옵니다. 한국 사람이 가서 아무리 잘나봤자 상류 계급 속에 혹시 초대를 받아도 그거는 완전히 표내고 들어가서 영화 구경하고 오는 것이지 절대 깊이 사귀지 못합니다. 미국은 훨씬 족벌 정치가 센 곳입니다. 의외로 족벌이 셉니다. 앵글로 색슨족, 영국계 색슨족이 왕입니다. 아일랜드계, 프랑스계, 독일계 이렇게 세 나라가 대부분 잡아먹고 있고 그 다음 민족들은 괄세입니다. 독일계도 약간 바닥이고 그것보다 더 밑이 이제 이태리계입니다. 미국은 많은 정당한 법을 갖고 있지만 결국 법이라는 것이 모두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미국에 가서 살면 느낍니다. 그래서 이태리계 미국 사람들이 드디어 자구책으로 마피아단을 만듭니다. 저쪽이 법을 자기네들 칼로 쓰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이쪽은 폭력단을 만들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법이 공평하고 어떤 나라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미국에 왔더니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 미국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민족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가? 우리나라가라서 특별히 어떤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이상하다. 아니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수준이나 미국 수준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정치적 수준이나 어떤 수준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수준에서 다 비슷합니다. 단 우리는 민하게 칼질을 하고 걔네들은 이쁘게 해서 옆에서 볼 때 참혹해 보이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소를 한 마리 잡아먹어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싹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과 난도질을 하는 것과는 어느 쪽이 더 지독한 거죠? 피 한 방울 안 나게 잡아먹는 쪽이 지독한 거예요. 털 하나도 소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직 쪼다라. 소 하나, 등심 한 근도 먹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온통 피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등심 한 근을 얻어먹지만 미국 놈들은 안 그러죠. 깜쪽같이 이쁘게 싹 해먹어서 등심 한 근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콧구멍 콧털까지도 싹 우려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은 소를 잡을 때 피를 안 흘리고 아니 살생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을 예로 드는 것은 미국은 우리한테 너무나 매력적인 나라고 해답이 있는 나라라고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시비를 겁니다. 미국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뺏어 먹을 대상이 자국 국민이고 미국 놈들은 이국 민족을 착취해 먹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걔네들은 정의를 실현하고 있고 우리는 안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돈 이상 잡아먹을 약소국가가 없어. 우리 위정자들이 우리 섬이를 착취해 먹어야 되고 어디 갈라? 서구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먹을 대상이 자국이 아닌 타국인 거예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왜 고생을 하는지 아세요? 전부 훑어서 스페인으로 포르투갈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뛸 수밖에 없죠. 브라질 위정자들은 브라질 민족이 아닙니다. 다 스페니쉬입니다. 옛날에 구라파를 몇몇 왕가들끼리 해먹듯이 지금 세계도 힘 가진 국가 그리고 몇 가문들이 해먹고 있는 겁니다. 절대 망발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나라는 이런가? 없어서 그럽니다. 가난해서 이웃집 걸 세배먹을 수 없기 때문에 형제끼리 옆에 지 동생 밥 뺏어 먹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민족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사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이런 현실을 느끼고 여러분이 어디로 결론을 끌고 가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 내린 건 뭡니까? 일단 칼자루를 잡아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칼자루를 잡아야겠다. 인생이 이것밖에 아니란 말이 드냐? 더러운 것, 관둬라.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키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거꾸로 매달고 유관순 고문하듯이 패잖아요. 왜 그러죠? 너는 나같이 관세 받지 마라 이거죠. 너는 칼자루를 잡아라. 희생당하지 마라. 무슨 신앙이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불평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데 대한 아우성이 아닙니다. 손해보고 있는 데 대한 원한일 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손해보지 않는 자리에 가겠다. 칼자루 쥐는 싸움에 매달렸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그걸 얻자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세상은 우리의 운명을 걸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 것도 아니고 여기에 우리의 목표에서는 안 된다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우각성하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만 하느냐 하면 어차피 패배자끼리 모여서만 하는 겁니다. 양심이란 패배자들의 최후의 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법이고 인간이 살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린 그 속에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최고의 에너지가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람과 감격입니까? 원한과 증오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원한과 증오일 겁니다. 물론 저야 다르죠. 저야 사랑과 보람과 사람을 부추기는 두 가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오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증오심에 불타있고 원한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난 눈 못 감아! 이게 우리들의 삶의 원리 아닙니까? 왜요? 억울해서 내 때 못한 건 내 자식 때라도 이겨야 되고 내 자식 때 안 되면 너 네 자식에게 꼭 이혼을 해라. 어느 가문가는 상종을 하지 말고 누구네 집하고 꼭 이겨라. 우리는 보이지 않게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시행되는 데가 없고 양심이 시행되는 데가 없고 도덕과 윤리가 제대로 그 아름다운 대로 순수한 대로 시행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공정케 하고 평화케 하고 기쁨을 우러나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입학시험에 들어서 온 가문이 모여 기뻐했던 일이 한번 있죠. 그땐 다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옆집에서 운 건 어떡하고요? 그 옆집에서 그 친구 때문에 떨어진 자식이 하나 운 건 어떡하고요? 똑똑한 애들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죠. 넌 왜 떨어졌느냐? 내가 안 떨어지면 누군가 나 대신 하나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괜찮은 진리죠. 떨어진 다음에 이제 그 해답을 늘 얻습니다만은 해보려다가 안 돼서 한 다음에 그런 말을 쓰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는 인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기려고 기독교에 입문하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지는 인생을 요구합니다.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이라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다. 동양의 모든 질서는, 정신 질서는 충과 효에 있습니다. 신숙주가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충이 뭐냐? 임금에게, 개인적으로 임금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 충이냐? 그게 신화된 도리냐? 신화란 임금을 보필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 아니냐? 뭐가 충이냐? 이성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저희가 자랄 때는 최영 장군과 정몽주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성계는 악당이었습니다. 뭐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잘한 겁니까? 삼국지에 보면 관원장이 천하통일 대업을 이루기 전에 죽어서 원헌이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정 스님인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스님 앞에 와서 냉원통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정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죽은 것이 억울하다면 네가 죽인 알량과 문추는 누구한테 그 원한을 풀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살인사욕을 위해서 일어났지만 우리 죽은 유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원초적으로 드러내서 점수를 잃었다면 네 죽은은 속으로 갈무리해서 대의명분을 앞세웠지만 결국 백성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한 건 똑같은 일 아니냐? 그게 어디 백성을 위한 일이냐? 관훈장이 호련히 깨닫고 극락세계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뭐. 근데 위대한 진리가 거기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엇이 충입니까? 무엇이 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지혜입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두움 속에 있는 한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던지십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이 벽이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내가 누웠던 것이 진흙탕인 것을 보입니다. 내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었고 내가 배설한 위에 누우는 것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고치라고요? 아니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모순 속에 있고 우리가 자가당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설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철학을 하거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대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알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무상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리 갑니까? 그렇다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였구나. 알고 돌이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가 된 다음에 가장 놀라운 간증은 기쁨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된 다음에 여러분이 겪는 것은 사실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갈등과 회의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두워서 내가 누운 자리가 뭔지 모르고 내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어서 괜찮은데 원효가 밤중에 떠먹은 해골바가지 있던 물인데 빛이 비춰서 그 물이 해골이 또 있는 시체가 있는 물이라는 걸 안 것과 같습니다. 역겹고 그러나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안 줍니다. 그걸 이길 힘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안 생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간증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간증입니다. 뭐만 달라졌죠? 골치만 아프게 됐죠. 그럼 무엇 때문에 빛을 던지시죠? 어떤 위대한 결심으로도, 어떤 위대한 능력으로도 인간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선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악을 비켜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각해하고 항복해하고 스스로 무릎 꿇어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는 비명이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빛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빛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빛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다 도망갔다고요. 빛이 비치자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가 죄인이었고 잘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더러운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빛을 껐다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처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 무슨 사회구조, 정치, 경제의 싸움이 아닙니다. 개인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은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빛을 비춰서 너희가 누군지를 확인시킬 테니까 내게 오라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입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그 사람은 인격의 99%가 완성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 대인관계 어려움의 가장 큰 원흉을 옳고 그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것이 최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교회를 섭렵했고 모든 교회에서 제가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게? 가라 하기 전에 제가 던졌으니까 저 거기선 보낼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잘났죠? 제가 사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 저를 감히 사표를 던지게 한 겁니다. 요즘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위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어시스턴트로 일하던 그 교회의 책임자들, 담임 목사님들은 참 위대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을 제가 데리고 있었다면 전 분명히 이달 말로 계산해 주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정당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도 매력에 포인트가 없습니다. 사람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을 만한 뭐 괜찮은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게 있다면 지금 메고 있는 허리띠 하나, 이 미국 가서 사온 이 미제 허리띠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저보고 나가라는 소리를 하거나 싫다는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분들이 참아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사표를 던질 때 언제나 만류하셨습니다. 꼭 가야 되는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옳고 그른 것을 기준으로 세웠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빛이 비쳤다니 길이더라 이건 담벼락이다 왜 인류한가?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안 해? 인간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언제만 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제 길로 가지 않은 것을 증명할 때만 옳은 길 쪽에 가서 잠시 서 있다 옵니다. 사진만 찍고 다시 와요. 절대 안 가요. 그때만 옳은 길에 서서 증명사진을 찍고 나는 여기 있었다 이렇게 하는 법입니다. 절대 옳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 앞에 당신은 왜 그 일을 했어? 당신은 왜 뛰어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뛰어먹을 찬스를 놓쳐서 나보다 더 날쌘 사람이 뛰어먹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은 배역이 이제 이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정당에서 그 자리에 선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제가 많은 해답을 얻은 건 이겁니다. 드디어 죽일 놈은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자 문제는 간단해졌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정말 대오각성할 문제입니다. 어느 날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지적했던 모든 것이 그게 전부 내 문제라는 것을 아시는 날이 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가장 후기에 쓴 디모데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냐 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에서 펄펄 뛰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다운시키기 위해서, 왜 저는 급해지면 영어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귀국한 지 얼마가 안 돼서 이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담임 목사가 하자는 일을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깊은 경험을 한 사람의 얘기는 들어둘 만한 겁니다. 이런 때는 저는 왜 그런지 기분이 좋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냐리라.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을 비추신 것만 아니라 그것은 정당하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해답입니다. 그분이 제시한 어떤 답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답으로 가지십시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이런 방법론을 채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었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 것인가. 우리 얼마나 많은 모순 속에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조용히 합시다 해서 시끄러운 것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야 되죠. 조용히 하자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모순 속에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사랑을 하자고. 왜 안 사랑하냐고 할 퀴잖아요. 사랑하자고 할 퀴. 우리는 모순 속에 있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찾으시지. 비춘 것 같고 상대방이 잘못 간 걸 당신 잘못 가고 있어 이리 가시오라는 얘기로는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모세가 누구를 들죠?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집에 하인을 들어서 모세가 이런 여인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그러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인기가 아닙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바리새인이라서 그랬을까? 아니요. 이런 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남의 인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드디어 문제가 나구나라고 느끼기까지는 그 전에 한 얘기는 아무리 정당해도 아직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그 해답을 얻은 것이 제 목회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해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저라는 거랍니다. 저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은 너 그러면 안 돼요. 다 저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신앙. 예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그가 걸으신 길, 그의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을 제물로 주고 섬기기 위해 오시고 속죄제물로 그의 생명을 내놓고 말없이 죽어가십니다. 변명 없이 저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요 주님의 품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사실에 더 날뛰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며 내가 바로 어떤 한 사람의 잘못과 탕불한 인간인 것을 기억해 하심으로 겸손케 하시옵소서. 빛을 비추인 자로서 주 앞에 매어 달리는 진심이 더 간절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의 은총을 더 크게 하시옵고 주의 교회들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욱 허락하시며 주 앞에 머리 숙여 나온 심령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마땅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며 주의 크신 사역에 동참하며 헌신하며 무릎 꿇으며 충성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들 간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취하시고 저들의 입술에 아멘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못과 탕월한 인간인 것을 기억해 하심으로 겸손케 하시옵소서. 빛을 비추인 자로서